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강해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으로 모시겠는데 오늘 요한복음 18장 12절 13절을 먼저 봄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또 그 이후에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다 꾸미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를 보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웠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분을 잡아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도시 외곽으로 가셨던 거죠. 주님께서는 당신의 위엄과 영광을 계속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는데 이것은 필요치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십자가에 달릴 어린 양으로 계획되어 계셨고 또 나름대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전반적인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털 깎는 자 아들 앞에서 어린 양이셨습니다.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아니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유대의 모든 계급자들은 주님을 잡고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확실히 다른 기자들이 보지 못했던 어떠한 것을 보려고 하는 이 요한의 아주 그 세밀함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나스는 당시 대제사장이었었고 대제사장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대제사장의 그 거처에 아마 그는 살고 있었을 겁니다. 일반 역사가들은 안나스는 모든 대제사장들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가장 영특하며 가장 사탄적이었다 하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카야바는 로마 정부가 받아들인 자였으나 실질적인 종교계의 우두머리는 그 카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안나스였던 거죠. 저는 그가 실질적인 지도자, 즉 로마인을 다루는 법을 알고 있는 정치가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들을 빌라도와 협상하는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를 잡아 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꾸민 사람이 바로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심판은 재판이 아니라 하나의 조롱으로서 그 모든 배후에는 안나스가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랜 세월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부당한 신문이 시행되었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도 넌지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안나스와 가야바, 빌라도 같은 죄인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온갖 고난을 받으시는 그 과정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 수세기 동안 로마 주인은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죽인 자를 불러오는 데 있어서 이것은 유럽에서의 반유대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수세기 동안 로마주의자들은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 이렇게 불려왔단 말이죠. 이와 같은 생각이 유럽에서 반유대주의의 기초가 되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이방인들보다 더한 어떠한 책임도 없었습니다. 궁극적인 원인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세상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어떤 민족이나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옳지 못합니다. 안나스가 그 일에, 또 가야바가 그 일에, 또한 빌라도가 그 일에 주동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빌라도의 특별한 잘못이라기보다도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그랬어요. 저는 요한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던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것을 결정했던 것이죠. 안나스는 로마 정부로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지를 아마 알아보고 그가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실천해보지 않았는가 싶어요. 모든 신문은 단지 놀잇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15절로 가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여기서 또 다른 제자로 불리우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요한이었음이 틀림이 없어요. 요한은 분명히 예루살렘 안에서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그는 베드로와 함께 가야바 법정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요한은 분명히 이 부류의 사람들과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시몬 베드로가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요한이 그가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고 있을 때 그는 바깥에 서서 있었습니다. 가야바의 뜰에서의 이 부차적인 사건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6절로 넘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18장 16절입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랬어요. 요한은 출입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아마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베드로는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아는 이가 없는 가엾은 어부였기 때문에 그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요한은 문에 있는 여자에게 그가 자기의 친구라고 아마 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던 거죠. 시몬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대로 요한은 여기 집에 있었지만 베드로는 전에 이러한 대중 속에 있어 보지를 못했더랬습니다. 베드로는 성급하게 말을 내뱉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쉬지 않고 계속 말을 하는 사람이었죠. 다른 복음서들은 어떤 소녀가 그의 그 무심코 내뱉는 말이 갈릴리 사투리였던 것 때문에 그를 예수의 제자 갈릴리인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묻고 또 소리 지르는 그러한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거기에 신경을 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작은 소녀가 그로 하여금 주님을 부인케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단편적인 생각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억누를 권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 갈 수 없는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17절로 가보시겠어요.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랬어요. 부인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종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베드로가 그들 중에 하나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종은 그가 문을 막 통과하려고 할 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단지 물었을 뿐입니다. 그는 아니라고 지금 말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가 함께 서서 쬐더라. 뜰의 바깥에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죠. 그 아침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아마 문을 지키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이제 불을 피워놓고 이제 그 추운 아침 시간, 그 새벽 시간에 그들의 몸을 녹이고 있는데 아마 그 사이에 베드로도 끼어서 불을 쬐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요 말씀 우리가 찬송 함께 하고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대제사장 앞에서의 신문에 관한 내용들 여러분들과 함께 보죠. 그것은 18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장면은 다시 예수님이 이제 신문하는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의 그 위엄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 단호하게 묻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22절로 2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이러한 굴욕에도 복종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려고 스스로 복종하시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불법적이며 모세 율법에 모순된다고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악을 행하였다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증인을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분명히 반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예 주님께서 악을 행하셨다면 지금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저 실문하고 때리고 이러면 그들의 법인 모세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아니라 그들이었어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어떤 신문도 밤에 시작하거나 밤에 끝날 수 없었어요. 신문은 같은 날에 시작되고 마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전히 죄 없는 한 죄인을 지금 한 분을 그들은 치고 신문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봐보세요.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그랬어요. 요한은 이 짧은 구절에서 다시 한번 그분을 결박한 것은 안나스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악독한 음모를 꾸미고 계획한 것은 안나스였어요. 계속되어지는 25절로 2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우리는 다른 복음서들로부터 어떻게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통렬히 운 사실이었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피 묻고 매맞은 주님의 얼굴과 그분의 눈을 얼핏 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그는 밖으로 나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만일 그가 귀 잘린 말고의 친척과 논쟁을 했다면 꽤 열정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는 자기의 주인을 부인했기 때문에 나가서 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위해 죽음의 길로 가고 계셨으며 이미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셨을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유다처럼 비겁하게 행동했던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주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으며 자기가 했던 일을 아는 것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면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눈과 마주쳤고 즉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에게서 멀어진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것처럼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죽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곳에 계시며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미안하다. 그러나 내가 나에게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절대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 후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셔서 오순절에 처음 설교한 사람으로 베드로를 선택해 써주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설교는 아마 결코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주님께 저나 여러분들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매기성경의 애청자 여러분들이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나를 받아주시고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처럼 나를 또한 사용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에 더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돌이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실 겁니다. 28절 봐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보았으면 하는 한 재밌는 광경이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나란히 서 있는 종교와 옛 그리스도를 봅니다. 여기에 유월절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거든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분께 대해 사형 선고를 내리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유월절 잔치에 참석하고자 했기 때문에 법정 안에 들어가지 아니. 이게 여러분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들은 큰 명절에 죄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기가 깨름칙했기 때문에 법정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그런 일을 부정타는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종교적인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유월절의 완성이신 바로 그분의 죽음을 음모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미기 성경의 애청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종교적입니까?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는 성도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여기서 보아야 할 또 다른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유대인들은 결코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스스로 오염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심판자리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 드라마에는 외부에서 안으로 또 안에서 밖으로의 장면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렇게 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그걸 보시면은 29절에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갔고 그랬죠. 33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왔으며 38절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로 나아가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1절로 가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했고 19장 4절에서는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아갔고 19장 9절에 다시 관정으로 들어갔고 19장 13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고 나옵니다. 빌라도는 사실상 예루살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멋진 해변이 옆에 있고 날씨가 따뜻한 가이사라를 좋아했습니다. 유월절 동안에 그는 가이사라를 떠나 군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잠시 올라왔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유월절 절기니까 다른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염려에 되어서 아마 올라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 빌라도에 의해서 우리 주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마도 그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이 로마 관리였기 때문에 각 처에서 유대인들이 몰려든 이 때에 아마 치안을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지금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당하시는 그러한 모습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드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마이퍼스트 드림과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입시 준비도 잘해 서울대에 입학한 14명의 신앙과 공부 비법을 소개한 서적 나침반사의 고딩 화이팅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89번지 극동방송 매기성경 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고 인터넷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매기성경 강의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방송된 내용을 CD나 테이프로 구해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329-0460번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감사합니다.